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 얻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세임을 얻게 하시며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게 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리고 걱정거리들을 떨어버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웃음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참 소망과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은 내려놓게 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티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래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의 몸에서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즉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에브라임,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분노케 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얻게 될 그 대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짓 없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람을 먹으며 라는 표현은요, 나라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바람, 즉 먹을 수도 잡을 수도 맛볼 수도 없는 허망한 것들을 소망하도록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풍을 따라가서라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요. 동풍은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에서 불어오는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으로서 들판에 파릇파릇하게 돋아나 있는 식물들을 순식간에 완전히 태워 죽일 수 있는 강렬한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그런 바람을 따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다시 말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후회하게 될 바람이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실로 북이스라엘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늘 거짓을 먹으며 거짓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아스로와 애굽을 추종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파괴와 파멸에 빠지고 말았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이집트 쪽은 바라보지도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 다시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의 길은 결코 정직한 길이 아니라 속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적 삶은 후회의 삶을 만들 뿐이죠. 3절 서두는 야곱은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야곱이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바로 속이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야곱은 정직하기보다는 오히려 속이는 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활하기도 하면서 또 기회주의자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절에서 보면 그가 천사와 겨루어 이기었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것이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북이스라엘만을 한정적으로 나타내는 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이란 표현과는 달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 열두지파가 생겨나기도 전인 그 족장 야곱의 때를 지칭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나라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야곱의 핏줄에서 비롯된 그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워 땡깡 부리듯이 축복을 얻어내려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진실한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라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야곱이 울며 불며 찾아서 만났던 분이 바로 온 세상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시며 유지주이심을 강조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는 그 누구도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정말로 굳게 붙잡아야 할 분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인애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정의 그리고 믿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거짓 저울로 속이는 사인과 같다고 말하였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그런 지름길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성향을 비난하는 표현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나쁜 그 본질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호세아를 비롯 다양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전혀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시 그들의 마음이 매우 강팍해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비유나 가르침에도 조금도 변화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가버렸다는 것이죠. 7절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나 야곱의 자손답게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계책에 매우 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상인이 이익을 어느 정도 남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적절한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옳지 못한 방법으로 특별히 거짓 저울과 같이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남을 속이고 지나치게 과하게 이익을 남긴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8절에서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에브라임이 한 말을 유심 있게 보게 돼요.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지금 허풍과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그들이 쟁취한 부와 재물은 조금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으로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악함과 속임수로 벌어들인 잘못된 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에게 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금 거짓을 뻔뻔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빈부를 논할 때 우리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단순한 논리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빈부의 문제를 의와 축복의 문제로 쉽게 연결 지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축복하여 번영하기도 하시지만 모든 번영이 의로움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번영과 형통을 내리실 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그 가치를 결정지을 수 없고 현재의 결과물만으로는 자신들의 삶의 옳고 그름을 합리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불의함과 부정함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방법이 어떻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다라는 말을 할 수 없고 그런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8절에서 나는 실로 부자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첫째로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올 2022년도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넘치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실로 부자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된 부자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사람은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자 자기 자신은 진정 부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간을 새로 그리고 크게 짓고 그곳에 곡식을 잔뜩 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부자와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이 마치 어리석은 부자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 부자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부자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부자는 그 부로 인하여 도리어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클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많은 재물로 인하여 가정이 깨지고 자식들이 잘못되며 심지어 형제들 간에 심하게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순식간에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는 재벌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웃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고 또 의로운 일, 선한 일을 위해 부어주신 재물을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며 또 나누고 베푸는 데 관대하며 무엇보다도 하늘의 그 부활을 쌓아둘 수 있는 진정한 부자, 참된 복을 얻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서두를 보면 하나님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9절은 8절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자기가 실로 부자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그 부는 자신들이 수고하여 재물을 모은 결과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부유함과 형통함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말이죠. 그러한 은혜를 모르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빈 털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장막이란 단어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인 추수한 곡식을 곡간에 저장한 후에 지키는 수장절을 연상케 합니다. 장막절이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과거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켰던 절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절기 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 날에 하던 것 같게 한다는 그 말은 곧 그들로 다시 나그네의 삶, 즉 정처 없이 거처도 없이 궁핍한 삶을 살게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향한 아수르의 포로 생활을 예언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은혜를 도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시고 이를 더럽히고 멸시하는 것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에게 있어서 감사를 느끼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삶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풍과 같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를 의지하거나 따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돈을 벌어도 정직하게 벌고 남을 속이거나 지나친 악행으로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옳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영적인 리더 다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 대책위원회에 주 안에서 하나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지혜로운 대통령이 잘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이웃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신분, 재정, 관계,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는 샘을 부어주심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였고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보며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헛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서도 정직과 의로움을 잃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받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과 재능 그리고 재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부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선교지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